BOA 세계 뉴스입니다. 홍콩 당국이 약 3개월에 걸쳐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촉발한 범죄인 인도조례 개정안, 일명 송환법을 공식 철회했습니다. 홍콩 정부 수반인 캐리람 행정장관은 오늘 텔레비전 담화를 통해 대중의 우려를 완전히 진정시키기 위해 송환법을 공식적으로 철회한다고 밝히고 입법회 회의가 재개되면 규칙에 따라 조례 개정안 폐기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람 장관은 또한 시위대를 향해 폭력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며 가장 시급한 과제는 폭력을 멈추는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오늘 홍콩 주식시장의 항셍지수는 어제보다 3.9% 오른 26,523으로 마감했습니다. 범죄인 인도조례 개정안은 홍콩 당국이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지 않은 곳에도 형사 피의자 등의 신병을 넘겨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번 홍콩 당국이 입법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추진하는 것이 알려지자 시민사회는 반체제 인사들을 중국에 압송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야당과 사회단체, 학생기구 등은 지난 6월 9일 홍콩 도심에 주최측 추산으로 100만 명 이상이 모인 집회를 연 뒤 13주 넘도록 지금까지 대규모 반대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오늘 담화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홍콩 민주시민들의 승리라며 축하하는 글이 인터넷 사회연결망에 올라오는 반면 당국의 조치가 미흡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우산혁명을 주도했던 조슈아 웡 데모시스토당 비서장은 담화 직후 트위터에 입장문을 내고 캐리 람의 반응이 너무 늦었고 너무 작다고 비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정부에 고위급 무역협상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나는 중국이 미국의 새 정부와 협상해서 미국에서 매년 6천억 달러를 계속해서 강탈하고 싶어 한다고 확신한다고 밝히고 하지만 앞으로 16개월은 중국의 일자리와 기업들이 견디기에는 긴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16개월은 지금부터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거쳐 당선인이 이듬해 1월 공식 취임하기까지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내가 내년 대선에서 이겼을 때 중국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보라며 합의는 더욱 까다로워진다. 그 사이 중국의 공급망은 무너지고 기업과 일자리, 돈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중국 정부가 무역보복 조치를 거두고 협상에 응하라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1일자로 미국이 단행한 추가 관세에 보복 관세로 맞서고 다음 날 미국의 추가 관세를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한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이란이 핵합의 이행 수준을 줄이는 추가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다시 경고했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오늘 강요회의에서 유럽 측과 합의에 이를 것 같지 않다고 밝히고 핵활동을 확대하는 추가 계획을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이 언급한 유럽 측과의 합의란 프랑스와 영국, 독일 등 이란 핵합의 당사국들이 이란산 원유 구매를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미국이 탈퇴한 뒤 폐기 위기에 놓인 핵합의를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는 유럽 측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프랑스와 이란 정부가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이란은 이번 주를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협상의 쟁점은 150억 달러어치 원유 판매 보장입니다.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차관은 오늘 관영매체 인터뷰에서 원유를 직접 사거나 연말까지 원유를 선구매하는 150억 달러 규모 신용장을 유럽 측에 촉구했으나 프랑스 측은 이 같은 조치에 견해차를 심각하게 드러냈다고 말했습니다. 강력한 허리케인 도리안이 카리브해 섬나라 바하마에 큰 피해를 입히고 미국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미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어제 성명을 통해 도리안의 세력이 2등급으로 약화됐지만 미국에 가까워지면서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를 몰고 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 남동부 지역 각 주당국은 비상대응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어제까지 플로리다주의 포트 로더데일, 팜비치, 올랜도 국제공항 등이 차례로 폐쇄된 데 이어 오늘 오후에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 국제공항이 운영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플로리다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소유 마라라고 리조트가 있는 팜비치 등 9개 카운티에 강제 대피령이 내렸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주 정부도 해안 지역 카운티에 대피령을 발령했습니다. 이들 3개 주의 강제 대피 대상은 20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도리안은 어제까지 당초 예상보다 바하마 상공에 오래 머물면서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국제적 집사사는 허리케인으로 파손된 바하마의 가옥 수가 13,000여 채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 뉴스 들으셨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두성문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오늘 사흘 일정의 북한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지만 아직 김정은 위원장의 면담 소식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을 성공했다고 주장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실험 중단에도 기술 고도화 작업은 계속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권력 유지 욕망이 매우 강해서 핵무기와 관련해 어느 정도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미국의 상원 의원이 말했습니다.
The North Korea is a profoundly dangerous place because there's an unstable dictator with the ability to murder.
서울과 평양 인근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북상 중인 제13호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북한의 대부분 지역도 8일까지 흐리고 비가 내립니다. 예상 강수량은 황해도와 평안도, 함경남도 지역 80에서 150mm, 많은 곳은 200mm까지 예상됩니다. 북한 지역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8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2m, 서해 앞바다는 1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오늘 사흘 일정의 북한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아직 김정은 위원장 면담 소식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김 위원장의 5차 방중이 이루어질 경우 교착 상태에 있는 미북 대화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첫 소식 서울에서 안소영 특파원입니다.
지난 2일 방 북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3일 6.25 전쟁 당시 전사한 중국군 묘지를 찾아 헌화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왕이 부장이 인민지원군 열사들의 경의를 표하고 한국전쟁 당시의 공훈을 되새겼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중앙방송과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 매체도 왕이 부장 일행이 안주시에 있는 중국 인민지원군 열사릉원을 찾았고 이 자리에 리길성 북한 외무성 부상과 리진준 주북 중국대사가 함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열사릉원에는 중국군 전사자 유해 1156구가 안치돼 있습니다. 왕 부장은 2박 3일 방북 일정의 마지막 날인 4일 귀국에 앞서 김정은 위원장과 접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4일 오후 5시 현재 면담 관련 소식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왕 부장이 지난해 5월 1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방북했을 당시 김 위원장을 면담한 데다 다음 달 6일 북중 수교 70주년을 앞두고 이루어진 방북인 만큼 만남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또 북중 수교 기념일을 전후해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 관측이 나오고 있는 만큼 왕 부장은 이 자리에서 시진핑 주석의 초청 의사 등을 전달하고 방중 일정 등을 논의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성현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은 북중 수교 70주년을 맞아 양국 정상 간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남북한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펼치는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지난 6월 방북에 이어 또 북한을 찾기 어려운 만큼 대신 김 위원장을 초청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이를 통해 중국으로부터 식량 원조 등 지원을 얻어낼 수 있다고 이 센터장은 말했습니다.
북한을 방문했으면 그 다음 또 한국을 방문하고 그 다음엔 북한을 방문하고 이렇게 균형을 맞춤으로써 북한하고 한국, 한반도의 남북한이 모두 중국을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중국의 전략이거든요. 그러한 관례를 보면은 시진핑이 요번에 3개월 만에 또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은 적지만은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은 훨씬 크고.
이 센터장은 이어 북중 양국 간 보여지는 지나친 밀착 행보는 서로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멈춰선 북한과의 대화 국면을 맞은 미국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중국은 서로 원하면 언제든 만날 수 있는 관계라는 점을 과시하며 미국에 일종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하고 중국이 이렇게 밀착하는 모습을 보일 때마다 항상 무슨 내막이 있을까? 항상 무슨 깊은 전략적인 소통이 오갔을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자체가 사실은 이제 최근 미중 무역 전쟁에서 중국이 북한과 밀착하는 관계를 보여줌으로써 미국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보유주기.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벌이는 북한인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또 중국은 동북한의 가장 큰 안보 이슈인 북한 문제와 관련해 협력할 공간이 있다는 신호를 미국에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중국은 북한과의 껄끄러운 관계를 청산했다고 보고 북한을 더욱 사회주의 체제 안으로 끌어안으려는 중장기적 전략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시진핑 임기 동안에는 북중 관계가 상당히 안정적이고 밀착될 것이라고 이 센터장은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진핑 임기 내에서는 미중 관계가 근데도 변하지 않고 계속 중국이 북한을 필요로 하고 시진핑은 정말로 마음속으로 사회주의를 굳건히 믿고 있는 지도자이고 같은 사회주의인 북한을 도와주겠다라고 지난번 그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 약속을 했고 그것을 이번에 6월 20일 날 또 한 번.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도 북한인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중국은 미국과 무역 협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양국은 미국에 대한 공통적 이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중국과의 관계를 미북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하며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려 하고 중국도 북한의 친미화를 막으며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미북 대화를 활용하는 양국의 전략적 이해가 맞아떨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북중 밀착이 미북 대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지원을 확보하면 연말까지 미국과의 협상에서 버티기를 시도할 수 있다는 게 신 센터장의 관측입니다. 중국이 현재 미북 대화의 판을 깨지 않기 위한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흥규 아주대학교 중국연구소장은 중국은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원하지만 과거 냉전시대와 같은 북중러대, 미일 구도로 가는 것은 원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북아 내에서 미국의 역할이 점차 미약해지고 진전 없는 미북 관계로 비핵화 협상이 공전하는 가운데 북핵 이슈가 미중 간 또 다른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바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역 내 그리고 대외적인 공공 외교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뭔가 어떤 그 이슈로 생각하기 때문에 중국의 고위급 지도자가 70주년 수교 기념으로 방중을 했을 때 부담이 안 되게 할
따라서 점차 악화하는 미북 관계를 완화시키고 안정시키기 위해 북한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했을 것이라는 게 김 교수의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제 글로벌 파워이지 과거 냉전의 한 축에서 게임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미국에 전달하고 여전히 북핵 문제는 미중이 타협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사실은 비핵화 관련해서 그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거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주변 각에게 사실은 상당히 어떤 나름의 그 중국의 그것을 제고시키는 효과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북한과 미국도 협상 국면을 원하는데 그 돌파구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중국이 만약 그걸
김 소장은 지난 6월 방북 당시 시 주석이 북한의 합리적 우려 해결을 돕겠다고 밝힌 것은 미북 사이에 적극적인 관여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답보 상태인 북핵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역할에 나서려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6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후 핵실험을 중단했어도 수소탄 기술을 고도화하는 작업은 계속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7년 9월 3일 북한은 여섯 번째 핵실험을 단행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기존의 원자폭탄보다 위력이 훨씬 강한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는데 그 이후론 핵실험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 2년간 핵무기, 특히 수소폭탄 고도화 작업을 계속해왔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ISIS 소장은 BOA에 북한이 2년 전 실험한 폭탄은 수소폭탄의 한 종류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습니다.
I personally think it was probably a type of a thermonuclear weapon. I remain skeptical that it was what we call a two-stage thermonuclear device that
북한이 주장한 2단계식 수소폭탄보다는 단순한 형태의 폭탄으로 크기가 커 탄도미사일을 실을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이 수소폭탄 형태의 무기를 폭발시키는 기술을 습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에 실어 미국까지 쏠 수 있는 기술은 아직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 때문에 수소폭탄을 더 정밀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을 것이라고 올브라이트 소장은 밝혔습니다.
In the intervening years, North Korea could have worked on making the thermonuclear device smaller.
지난 1, 2년간 북한이 더 작고 가볍게 그리고 더 안정적으로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작업에 집중했을 것이란 겁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미사일방어 프로젝트의 이언 윌리엄스 부국장은 핵무기가 작고 가벼워야 미사일이나 전투기에 장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o be militarily useful, you know, a nuclear weapon has to be able to be delivered by some kind of delivery vehicle. So this is, you know, the two big main ones are missiles or dropped by aircraft.
핵무기를 탄도미사일에 장착하려면 중량이 통상 500kg을 넘지 않아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윌리엄스 부국장은 6차례 핵실험을 통해 북한이 얻은 결과물이 수소폭탄을 정교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ou know, you look at within those nuclear tests, you know, they grew in even the sub-hydrogen tests, just the regular fission tests. You saw them growing in intensity.
북한 정권이 보여주는 것으로 그들이 뭘 갖고 있는지 평가하긴 쉽지 않지만 그들이 뭘 원하는지 또 뭘 추구하고 있는지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은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이 추구해온 핵무기 소형화와 경량화 그리고 다종화는 그들이 주장해온 핵 억지 이론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핵 억지 이론이란 핵 전력이 상대적으로 열세인 나라가 핵 전력이 더 강한 적국의 예기치 않은 공격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을 말합니다.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북한이 핵실험은 유예했지만 핵무기를 정교화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연경입니다.
미국은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개인 67명과 80곳의 회사를 독자적인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북한 다음으로 가장 많이 지정된 나라는 중국이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난 2017년 9월 3일 이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 미 재무부는 20차례에 걸쳐 대북 제재 대상을 지정해 발표했습니다. 2년간 재무부의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인물은 67명, 회사는 80곳입니다. 가장 많이 지정된 나라는 단연 북한입니다. 북한 국적 개인은 전체의 60%가 넘는 41명이었고 북한 회사는 전체의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44곳이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주목되는 건 지난해 미국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북한인과 북한 회사에 대한 재무부의 제재 지정이 눈에 띄게 줄어든 점입니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개인은 7명에 불과합니다. 북한 회사 역시 1차 정상회담 후 지금까지 단 두 곳만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는데 북한과의 원활한 비핵화 협상을 감안한 조치로 보입니다. 북한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나라는 중국입니다. 지난 2년간 중국인은 14명, 중국 회사는 19곳이 재무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는데 이는 각각 전체의 20%와 23%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어 러시아와 타이완, 싱가포르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재무부는 앞으로의 대북 제재 대상 지정은 북한의 불법 환적과 관련한 움직임에 집중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재무부는 지난달 30일 북한과의 선박 간 불법 환적에 나선 혐의가 있다며 타이완 해운사 두 곳과 홍콩 해운사 한 곳을 각각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 이행 차원에서 북한 외교관 숫자를 크게 줄인 나라들이 대부분 이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사무국에는 한 명의 북한 국적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함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북한 대사관에는 지난 2016년까지만 해도 15명의 북한 외교관이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외무부에 따르면 2017년 이 숫자는 10명으로 줄었고 지난 8월을 기준으로 2명이 더 줄어 8명이 대사관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 북한 대사관은 2017년 2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살해 사건을 계기로 대사 추방이 결정됐는데 이후 지금까지 비대사급 외교관마저 절반으로 줄어든 겁니다. 현재 말레이시아 북한 대사관은 대사가 공석인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 외교 공관이 주재한 나라들은 2017년을 전후해 북한 외교관의 숫자를 줄인 이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북한 외교관 감축에 앞장섰던 유럽 나라들은 추가 외교관 승인을 내주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북한이 소규모 대사관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경우 2016년 최대 6명의 북한 외교관이 주재했지만 현재는 4명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앞서 이탈리아는 2017년 12월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 제재 이행 보고서에서 로마 주재 북한 외교공관의 정치 담당 참사관과 임시 대리 공사를 대체할 3급 서기관의 승인 절차가 보류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문정남 당시 대사는 이탈리아 정부로부터 공식 추방됐고 이후 대사 없이 4명의 외교관으로만 대사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조성길 전 대사 대리가 지난해 11월 잠적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탈리아 외무부의 외교관 명단에는 새로 부임한 김천 대사 대리 이름이 조 전 대사 대리 자리에 올라 있습니다. 그 밖에 2014년 14명이 근무했던 독일 주재 북한 대사관의 경우 2017년 절반인 7명으로 줄어든 이후 이 숫자로 남아 있습니다. 또 2017년 대북 제재 이행 보고서에서 2명의 북한 외교관을 출국시켰다고 밝혔던 불가리아도 당시 축소된 9명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앞서 안보리는 2016년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대북결의 2321호를 채택하면서 북한 외교관이 파견된 회원국들의 외교관 규모를 줄일 것을 권고했었습니다. 이 조항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북한의 도발이 잦아지면서 이들 나라들은 자발적으로 북한 외교관 감축에 나섰습니다. 페루와 쿠웨이트, 스페인, 멕시코, 이집트 등은 대사를 추방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우간다는 일반 외교관을 줄였습니다. 이 중 페루와 멕시코는 북한 외교관의 숫자를 절반 이상으로 줄여 단 3명만이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나라들의 북한 외교관 숫자는 현재 파악되지 않지만 대부분 5명 미만의 초소형으로 운영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전 세계 다양한 국적의 직원 3만 7천여 명이 근무하는 유엔 사무국에 북한 국적자 1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8년 사무국의 직원 현황을 분류한 유엔 사무총장의 총회 보고서에 따르면 이 북한 국적자는 남성으로 알파벳 P로 시작하는 전문직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이 직원은 1에서 5단계의 직군 중 2단계에 소속돼 있었는데 유엔의 직원 연봉 자료에는 2018년 한 해 2단계의 연봉을 5만 6천에서 7만 6천 달러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BOA 취재 결과 이 직원은 유엔 사무국 내 정무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9월 안보리 의장국인 러시아 대사가 밝혔습니다. 북한의 신형 무기에 대해선 안보리 결의 위반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3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의장국 취임 기자회견에서 대북 제재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제재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방지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UN agencies have difficulties working in North Korea because of these secondary sanctions that were imposed and because of the interpretations.
네벤자 대사는 UN 기구들이 북한에서 일하는 데 있어 제3자 제재 조치와 UN 안보리의 통제에 대한 해석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벤자 대사는 이 문제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 사이에 견해 차가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We voice it every time, and but unfortunately we do not find understanding.
러시아는 제재로 인해 일반 북한 주민들이 고통을 겪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를 항상 내고 있지만 몇몇 안보리 이사국들은 이에 대해 이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네벤자 대사는 최근 계속되는 북한의 신형 무기 시험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I don't think so. I don't know exactly because I haven't. I do not have the technical details of.
기술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네벤자 대사는 이번 달 유엔 안보리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한 논의는 예정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북한 문제에 관해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다른 안보리 상임이사국들과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권력 유지 욕망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핵무기와 관련해 어느 정도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이 말했습니다. 핵포기 약속을 대가로 북한에 수십억 달러를 주는 전례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회 대표적 보수파로 꼽히는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 의원은 김정은 위원장을 불안정한 독재자로 규정하면서도 핵무기와 관련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
North Korea is a profoundly dangerous place because there's an unstable dictator with the ability to murder millions in the flash of an eye. But Kim Jong-un, at least we know he's a megalomaniacal narcissist.
크루즈 의원은 3일 미국의 외교 정책을 주제로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허드슨 연구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이란 핵보유의 위험성을 설명하던 도중 북한을 언급했습니다. 크루즈 의원은 북한은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을 살해할 수 있는 불안정한 독재자가 있기 때문에 극도로 위험한 곳이라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김정은이 거대 광신적 자기도취자이며 필사적으로 권력 유지를 원한다는 걸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어쩌면 김 위원장이 어느 정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이라며 그는 핵무기를 사용하는 날 그의 정권이 끝나는 엄청난 보복이 따를 것임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 대선 공화당 후보로 트럼프 대통령과 경쟁했던 크루즈 의원은 현재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으로 지난해까지 4년간 군사위원회에서 활동했습니다. 2017년에는 북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테러 지원국 재지정에 앞장섰었습니다. 크루즈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이란과의 핵 합의를 비난하면서 미북 합의와 관련해 클린턴 행정부 시절처럼 북한의 핵무기 포기 약속을 대가로 제재를 해제하는 식의 합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Bill Clinton administration with North Korea led the world in lifting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Kim Jong-il, Kim Jong-un's father, made a promise, said, we won't develop nuclear weapons.
크루즈 의원은 특히 당시 합의를 주도했던 웬디 셔먼 전 국무부 정무차관을 거론하며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대가로 북한에 수십억 달러를 주는 합의를 했지만 북한이 그 돈을 핵무기 개발에 사용했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Now the lead negotiator, as you know, for the North Korea deal is a woman named Wendy Sherman. She cut the deal billions of dollars in exchange for a promise not to develop nuclear weapons. Now we all know what happened.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엄청난 양의 핵무기를 가진 김정일의 아들 김정은을 다루고 있다며 셔먼 전 차관이 이끈 당시 합의는 재앙이었고 엉망진창이었다고 비난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미한연합사령관은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기지 조기 반환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서 연합사 본부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결정에 따라서 이전 속도가 달라진다는 설명입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사령관은 청와대가 최근 26개 주한미군기지의 조속한 반환을 추진키로 한 데 대해 미한연합사 본부 이전에 관한 한국 정부의 결정에 달린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이에 관한 구체적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미군 기지의 조속한 반환을 추진키로 한 점이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I'm surprised to hear a call for going faster when one of the key decisions rests with the Republic of Korea, which is where you're going to put the combined forces.
브룩스 전 사령관은 이일 VOA에 재직 중 미군 기지의 평택 이전을 기존 계획보다 빨리 추진해 주한 미군과 유엔사 미 이사단 사령부의 평택 이전을 완료했다며 용산기지도 잔류를 합의한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두 올해 말까지 이전하기로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미한 국방장관이 연합사 평택 이전에 합의함에 따라 새로운 시간표가 생겼지만 필요한 가용자원 등 세부 내용에 대한 조율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Has a new timeline. So how do you move CFC? Where? What headquarters building will they physically move?
미한 연합사 이전 방법과 본부 시설들의 평택 기지 내에서의 물리적 위치, 새로 건물을 지어야 할지 여부, 한국군 장교들의 주거 문제 등에 대한 미한 당국 간 조율에 따라 이전 시기는 늦춰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용산 기지 이전 시기는 연합사 본부의 새 장소 이전과 지속 운영 가능성 등에 대한 한국 정부의 주요 결정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iming for leaving Yongsan is tied to CFC being settled.
연합사 본부를 2021년 평택 기지로 이전하는 계획은 다음 달 말께 서울에서 열리는 제51차 미한 안보 협의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26개 미군 기지의 완전한 반환 시기는 환경 영향 평가와 보건 사업 기간 등에 따라 더 지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주한 미군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은 VOA에 미군 기지 반환 시점은
미국이 부담하는 환경 영향 평가 소요 비용과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outh Korea wants those bases now, yet they can accept them as is, and then you are correct. They are going to be responsible for mitigating.
기지 내 토양 오염 등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와 조치를 한국 정부가 대신한다면 빠른 이전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조율된 계획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VOA에 환경 영향 평가와 복원 사업은 주한미군 기지 이전이 완료된 뒤 시작한다는 점에서 실제 기지 반환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uth Korea wants to have the U.S. do all of the environmental resolution, then there's going to be.
용산 기지의 경우 평택 이전이 완료되는 2021년 이후에나 환경 영향 평가를 시작할 수 있고 환경 복원 사업도 수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미국이 모든 기지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와 복원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한 조속한 반환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짐 매티스 전 미국 국방장관은 미국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선 동맹국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을 미국의 경쟁자로 표현하면서도 양국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짐 매티스 전 국방장관은 미국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선 미국의 모든 동맹국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매티스 전 장관은 3일 자신의 회고로 콜사인 카오스 출간을 계기로 열린 미국 외교협회 자담회에서 미 외교정책의 핵심은 동맹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I went into Afghanistan less than 60 days later, 70 days later, and alongside us were Canadian troops.
매티스 전 장관은 9.11 테러 두 달 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테러 전쟁을 벌였을 때 캐나다, 독일, 노르웨이, 영국, 터키, 요르단 등 미국의 동맹국들이 함께 참전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이들 나라는 테러 공격을 받지 않았지만 미국이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함께 싸웠다는 것입니다. 매티스 전 장관은 또 미국이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처럼 동맹국을 보호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가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엔에서 그들의 표가 필요하고 전쟁터에서는 그들의 군대가 필요하며 협상팀은 그들의 외교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매티스 전 장관은 동맹관리를 정원관리에 비유했습니다. 동맹관리는 정원에 잡초를 뽑고 비료를 주고 물을 줘야 하는 것과 같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특히 유엔에서 미국의 동맹 회복을 위해서는 상대국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배우고 돕고 이끌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중국에 대해선 미국의 경쟁국이지만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In the national defense strategy, we call them a competitor. And what we're trying for is not great power deterrence. We're trying for great power peace.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은 중국을 최대 경쟁자로 꼽고 있지만 미국은 강대국 억지가 아닌 강대국과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매티스 전 장관은 그러면서도 중국이 항해의 자유 등 세계 질서를 방해하는 데 대해선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이 주변 국가들의 외교, 경제, 안보 이익에 대한 거부 권한을 얻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매티스 전 장관은 가장 위험한 나라로 파키스탄을 꼽았습니다.
But when you take the radicalization of the society and you add to it the fastest growing nuclear arsenal, I think
파키스탄은 과격화된 사회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핵무기고를 갖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매티스 전 장관은 그러면서 미국이 현 시점에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안은 군비 통제와 비확산 노력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얀마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양곤에 있는 아웅산 묘역 순국사절 추모비를 방문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으로는 첫 방문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아웅산 순국사절 추모비를 방문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이곳을 찾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추모비는 지난 1983년 전두환 대통령의 미얀마 국빈 방문 당시 북한 공작원의 폭탄 테러로 아웅산 국립묘지에서 순직한 17명의 외교사절과 수행원을 기리기 위해 2014년 건립됐습니다. 당시 북한은 1983년 10월 미얀마를 방문한 전두환 대통령과 수행원들을 노리고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 수행원이었던 서석준 부총리와 이범석 외무부 장관, 김동휘 상공부 장관, 이중현 동아일보 기자 등 한국인 17명과 미얀마인 7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쳤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참배 예정 시간보다 30분가량 늦게 도착해 화를 면했습니다. 2014년 건립된 추모비는 사건이 발생한 아웅산 국립묘지의 북문 입구에 설치됐습니다. 아웅산 폭탄 테러 사건은 북한의 김중림 대남 담당 비서가 주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중림 비서는 북한의 남파 공작원들의 대부로 불렸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특히 김 비서는 5.18 광주 민주화 항쟁 당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좌천당했으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 아웅산 테러 사건을 기획했다는 게 고위급 탈북자들의 증언입니다. 이신재 한국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입니다.
뭐 일설에는 군악대 비슷한 게 이제 음악을 울리니까 아 이제 대통령이 왔구나 해가지고 이제 터뜨렸다 하는 설이 있고 북한의 애들 얘기로는 그 당시에 이제 여러 이제 막 무전 주파수들이 많이 있었나 보지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 폭탄도 이제 오작동을 했다 이거예요 그게. 결과적으로는 수행원들은 많이 돌아가셨지.
당시 미얀마 정부가 자체 수사를 벌여 북한 소행이란 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생포된 북한 공작원 한 명은 미얀마 감옥에서 2008년 사망했습니다.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강경한 대북 정책을 내세우는 신군부 정권에 대한 북한의 공격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신군부가 등장해서 남한 내 진보적인 세력이 반대를 하니까 그런 거와 연합해가지고 마치 한국의 진보 세력이 전두환 정권을 신군부를 공격한 것 같은 그런 그 시나리오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한 거죠. 근데 그게 드러나서는 그 죽어 때문에 들통나지 않을 텐데 체포됐단 말이죠. 폭발한 놈들이 들통난 거지. 그래서 그때 중국서도 둥서평 정부로서도 이건 숨길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지.
전문가들은 아웅산 테러 사건으로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테러 집단으로 낙인찍혔으며 남북관계 역시 경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한국은 당시 미얀마 정부와 단교했으며 2007년에 복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민입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이 범죄인 인도법, 이른바 송환법 개정안을 완전 철회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하원의 브렉시트 저지 움직임에 조기 총선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국경 장벽 건설에 전용할 예산 36억 달러를 승인했는데요. 이 예산은 애초 국방부가 127개의 건설 사업에 쓸 예산이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 첫 소식 먼저 홍콩부터 보겠습니다. 홍콩 당국이 범죄인 인도법, 그러니까 이 송환법 개정안을 철회하겠다 공식 발표를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홍콩 자치정부 수반인 캐리람 행정장관이 4일 오후 송환법 개정안 철회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네.
이로써 석 달 넘게 이어져온 홍콩 시위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이 송환법 철회라는 게 이번 시위를 촉발한 결정적인 동기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홍콩 당국은 올 들어서 범죄인 인도법, 이른바 송환법 개정을 추진했는데요.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 대해서도 범죄자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예.
하지만 이 개정안이 홍콩의 의회격인 입법회를 통과하면 홍콩에서 반중국 활동을 한 시민들이 중국 본토로 송환될 수 있다는 여론이 들끓었고
네네.
결국 지난 6월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입법회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나서면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후로 지금 뭐 14주째 시위가 이어져서 홍콩이 뭐 들끓고 혼란에 빠졌는데 결국에는 캐리람 행정장관이 송환법 개정 철회하겠다 이렇게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홍콩 시민들은 이후 홍콩 국제공항 점령과 노동계 총파업 등을 벌이면서 주말마다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요.
예, 예.
시위대와 경찰 간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면서 상황이 점점 더 격화됐습니다.
네.
이번 주 들어서는 홍콩의 학생들이 동맹 휴학으로 시위 동참을 선언하고 나서기까지 했는데요. 결국 람 장관은 이날 4일 녹화된 연설을 통해서 홍콩 시위대의 첫 번째 요구 조건을 받아들여서 송환법을 공식적으로 철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뭐 키리람 전 장관이 송환법 추진하지 않겠다 이런 말은 그전에도 했습니다만 이 공식적으로 철회 발표는 또 다른 의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6월에 대규모 시위로 입법회 표결이 저지되자 람 장관은 송환법 표결을 연기했는데요.
예.
하지만 당시에는 철회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다만 입법회 의원들의 임기상 다시 표결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송환법 개정안이 사실상 사장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람 장관이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더 이상 송환법 추진은 없을 거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시위대는 물러나지 않고 송환법 개정의 완전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시위대는요, 5개의 요구사항을 내걸고 있는데요.
네.
송환법 완전 철회는 제1 요구사항입니다.
예.
시위대는 이 밖에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한 독립조사, 시위대를 향한 폭도 규정 철회, 체포된 사람들 전원 석방,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제1 요구사항은 이제 받아들여졌는데 나머지 4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람 장관은 다른 요구사항은 거부했습니다. 대신 홍콩 시민들을 만나서 시민들의 불만이 뭔지 듣고 홍콩 사회 갈등의 뿌리 깊은 원인이 뭔지 조사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시위 관련 수사는 현재 있는 이 독립경찰불만위원회에서 진행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위 관련해서 체포된 사람이 적지가 않죠?
예, 언론사 발표마다 조금 다르지만 지난 6월 초부터 이달 2일까지 홍콩 경찰에 체포된 시위대 수가 1,000명이 넘습니다.
예, 예.
10대부터 80대 노인들까지 연령대도 다양합니다.
예. 자, 어쨌든 홍콩의 그 장기적인 시위 사태를 불러온 결정적 요인 하나가 이제 제거된 셈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홍콩 당국이 송환법 철회를 결정하면서 홍콩 시위는 첫 성과를 거두게 됐습니다. 이 홍콩 시민들은 지난 2014년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하며 벌였던 홍콩 민주화 시위, 이른바 우산혁명 때는 당국으로부터 아무런 양보도 받아내지 못했었습니다.
예. 자, 시위대 측의 반응을 볼까요? 람 장관 발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 지난 2014년 우산혁명의 주역으로 이번 시위도 이끌고 있는 조슈아 웡 데모시스토당 비서장은 4일 인터넷 트위터에 너무 작다, 너무 늦었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즉각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예.
시위에 나서고 있는 시민들은 이제 시위대의 요구는 더 이상 송환법 철회만이 아니라면서
네.
이번 조처가 시위를 잠재우지 못할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반면 친중국계 시민들 사이에서는 긍정적인 조치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위대는 홍콩 당국의 그 5개의 조건 모두를 수용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람 장관이 중국 정부에 시위대의 5가지 요구 조건을 검토한 보고서를 제출했다가 중국 당국으로부터 하나도 수용하지 말라며 거부했다고 전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요구는 수용한 겁니다.
네.
홍콩 당국의 이번 송환법 철회 조처가 중국 당국의 승인 없이 발표되지 않았을 거란 관측이 우세한데요. 이번 조처로 홍콩 시위 사태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이번에는 영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영국 정가도 심상치가 않네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조기 총선 요구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다음 달 15일 조기 총선 실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존슨 총리는 현재 영국의 최대 난제죠.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 문제와 관련해서 조기 총선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존슨 총리가 취임한 지 이제 두 달도 안 됐는데 조기 총선을 추진하는 이유가 뭔가요?
네, 영국 하원이요. 전날 3일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 상황을 막기 위해서 의사 일정에 관한 결의안을 표결했는데요.
예, 예.
하원이 이 결의안을 찬성 328표, 반대 301표로 통과시키면서 존슨 총리에게 패배를 안겼습니다.
네.
영국 하원은 또 4일에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 저지 법안을 표결 하는데요. 존슨 총리는 의회를 해산해서라도 오는 10월 31일까지는 합의가 이뤄지든 이뤄지지 않든 브렉시트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오늘 4일 표결에 붙여지는 노딜 브렉시트 저지 법안, 여기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10월 19일까지 정부가 유럽연합과 브렉시트 합의에 도달하거나 아니면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데요.
예.
만약 이 두 가지 방안 모두 실패하면 존슨 총리가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에 내년 1월 31일까지 다시 3개월간 브렉시트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할 것을 주문하고 네네. 있는데요. 그러니까 존슨 총리의 노딜 브렉시트 강행을 가로막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예. 자, 존슨 총리가 조기 총선까지 불사를 하면서 브렉시트를 강행하겠다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지만 여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날 결의안은 의사 일정 주도권을 내각에서 의회로 옮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데요.
예.
필립 해먼드 전 재무장관, 윈스턴 처칠 전 총리의 손자죠. 니콜러스 솜스 의원 등 이 거물급 중진 의원 등 20여 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존슨 총리의 등을 돌렸습니다.
예.
존슨 총리는 이들 의원에 대한 공천권을 박탈했는데요. 예, 조기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현 상황에서는 어려울 거라는 관측입니다.
조기 총선을 치르면 존슨 총리한테 유리한 겁니까?
현재로서는 전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집권 보수당은 이날로 다수당의 지위를 상실했는데요.
네.
필립 리 의원이 이날 표결과 함께 탈당해서 자유민주당으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예.
또 존슨 총리가 반란표를 던진 21명 의원들에게 공천도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이 총선을 치를 경우에 보수당이 재집권하게 될지도 미지수입니다.
그렇군요.
예,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레미 코빈 대표는 존슨 총리가 유럽에서 친구도 못 얻고 영국에서도 친구를 잃고 있다면서 그의 내각이 오늘로써 과반을 상실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예, 유럽연합이 얘기한 그 유럽연합 탈퇴 마감 시한 영국의 이 유럽연합 탈퇴 마감 시한 10월 말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국 정가는 여전히 혼란스럽네요.
네, 영국은 지난 2016년 6월 유럽연합 탈퇴를 전격 선언하면서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불려왔는데요.
예.
3년이 넘도록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고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테레사 메이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유럽연합과 전격적으로 합의를 체결했지만 영국 의회는 번번이 이를 퇴짜놨고요. 결국 메이 총리의 사임으로 이어졌는데요. 이어서 브렉시트 강경파인 존슨 총리 정부가 들어섰지만 여전히 브렉시트 정국은 혼란스럽습니다. 앞으로 브렉시트 마감 시한인 10월 31일까지 뭐 60일도 채 안 남았는데요.
네네.
여전히 유럽연합은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미국 국방부가 국경장벽 건설에 전용할 예산 일부를 승인했네요.
네, 마크 에스퍼 장관이 3일 장벽 건설에 쓸 예산 36억 달러를 승인했습니다.
네, 36억 달러. 어디에서 이게 전용되는 돈인가요?
예, 127개 건설 사업에 배정됐던 예산들입니다.
예.
이 가운데 절반은 미국에 있는 사업이고 나머지는 국외 사업 예산인데요.
네.
국방부는 자세한 사업 명세는 해당 정보를 연방의회에 알린 뒤에 밝히겠다고 전했는데요. 국방부 관리들은 전용 예산을 장벽 신규 건설 외에 기존 장벽 보수에 쓴다고 언론이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에스퍼 장관이 승인한 예산이라는 게 원래는 이 장벽 건설 목적으로 잡힌 예산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2019 회계연도에 장벽 건설 예산으로 57억 달러를 요청했습니다.
네.
하지만 연방의회가 이 가운데 14억 달러만 배정해줬는데요.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다른 분야 예산을 장벽 건설에 전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그 전용할 예산이 국방부하고 또 연방재무부 쪽의 예산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 건설 예산 36억 달러에 마약 단속 예산 25억 달러 그리고 재무부가 보유한 몰수 자산 6억 달러로 모두 67억 달러 규모입니다.
네. 자, 이번 장벽 건설로 예산이 빠져나갈 곳들 그 사업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뭐 일단 돈이 없으니까 당연히 해당 사업은 시행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네, 하지만 국방부는요 해당 사업을 없애지 않고 그대로 살려서 다음 회계연도에 다시 예산을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라는 게 연방의회가 또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요청을 들어줄까요?
연방의회 쪽에서는 지금까지는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회가 배정한 예산을 행정부가 마음대로 용처를 바꾼 게 부당하다는 건데요. 국방부 바람대로 연방의회가 다시 관련 예산을 잡아줄지 관심거리입니다.
네, 대통령의 예산 전용을 얘기했고 또 국방부 장관이 승인을 했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을까요?
예,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 그리고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요 3일 트럼프 행정부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네.
펠로시 의장은 군 건설 사업을 없앤 것이 장병들 복지와 사기 그리고 국가 안보를 해치고 미국을 덜 안전하게 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방부 합동참모본부는 장벽이 세워지면 남북 국경에 배치된 병력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남북 국경 쪽에 미군이 어느 정도나 있는 겁니까?
네, 정규군 약 3천 명에 주 방위군 2천 명이 남북 국경에서 국경 순찰대 업무를 돕고 있습니다.
네.
이 가운데 정규군 약 1,200명은 트럭을 타고 순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다른 부서 예산을 장벽 건설에 전용하는 거 이거 막아달라는 소송도 진행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7월 예산 일부를 전용하는 것을 허용했었는데요.
예.
하급법원인 1심과 2심 연방법원은 예산 전용을 막아달라는 원고 측 요청을 인정했습니다. 의회가 용처를 정해준 예산을 국방부가 다른 데 전용하는 건 헌법 위반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네.
한편 연방법원이 심리한 예산은 전체 예산이 아니라 대마약 예산 25억 달러였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13호 태풍 링링의 영향권에 있는 한반도 지역. 내일 평안남북도와 자강도 오전에 모든 지역이 흐리고 비 내립니다. 안주와 남포, 신의주, 수풍, 구성, 희천 지역 오후에는 비가 잠시 그칩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22도, 낮 최고 28도. 남포 아침에는 22도, 낮에 27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은 27도. 중강 아침 최저 17도, 낮에는 28도. 강계 아침 최저 16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남북도 지역 오전엔 흐리고 해주와 용현, 사리원 오후에 비가 멈추지만 내일 또 비가 이어집니다. 해주와 개성의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 낮 최고 26도. 사리원 아침에는 21도, 낮 기온은 28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남북도, 양강도, 강원도 지역 비가 계속됩니다. 8일 일요일 오후까지 비가 이어집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19도, 낮 최고 25도. 계산 아침 최저 14도, 낮 최고 26도. 원산 아침에는 21도, 낮에는 25도. 청진 아침 기온 18도, 낮에는 24도. 성진 김책 지역은 아침 최저 19도, 낮 최고 26도. 삼전은 아침 최저 11도, 낮 최고 21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과 서해상 모두 흐리고 비 내립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에서 2.5m, 서해 북부 해상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7월 4일 수요일 VOA 저녁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방송 원고를 보고 싶으십니까? BOA 방송 웹사이트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BOA 세계 뉴스입니다. 홍콩 당국이 약 3개월에 걸쳐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촉발했던 범죄인 인도조례 개정안, 일명 송환법을 공식 철회했습니다. 홍콩 정부 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은 오늘 텔레비전 담화를 통해 대중의 우려를 완전히 진정시키기 위해 송환법을 공식적으로 철회한다고 밝히고 입법회 회의가 재개되면 규칙에 따라 조례 개정안 폐기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람 장관은 또한 시위대를 향해 폭력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며 가장 시급한 과제는 폭력을 멈추는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오늘 홍콩 주식시장의 항셍지수는 어제보다 3.9% 오른 26,523.23으로 마감했습니다. 범죄인 인도조례 개정안은 홍콩 당국이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지 않은 곳에도 형사 피의자 등의 신병을 넘겨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 봄 홍콩 당국이 입법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추진하는 것이 알려지자 시민사회는 반체제 인사들을 중국에 압송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야당과 사회단체 학생기구 등은 지난 6월 9일 홍콩 도심의 주최측 추산으로 100만 명 이상이 모인 집회를 연 뒤 13주 넘도록 지금까지 대규모 반대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한편 오늘 캐리람 행정장관의 담화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홍콩 민주시민들의 승리라며 축하하는 글이 인터넷 사회연결망에 올라오는 반면 당국의 조치가 미흡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우산혁명을 주도했던 조슈아 웡 데모시스토당 비서장은 담화 직후 트위터에 입장문을 내고 캐리람의 반응이 너무 늦었고 너무 작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왕 비서장은 시위 과정에 7명이 희생되고 1200여 명 이상 체포됐다고 주장하면서 람 장관은 5대 요구사항에 모두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직접적인 입장 발표를 자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정부에 고위급 무역협상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나는 중국이 미국의 새 정부와 협상해서 미국에서 매년 6천억 달러를 계속 강탈하고 싶어하는 것을 확신한다며 하지만 16개월은 중국의 일자리와 기업들이 출혈하기에 긴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16개월은 지금부터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거쳐 당선인이 이듬해 1월 공식 취임하기까지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내가 내년 대선에서 이겼을 때 중국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보라며 합의는 더욱 까다로워진다. 그 사이 중국의 공급망은 무너지고 기업과 일자리, 돈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경고는 중국 정부가 무역 보복 조치를 거두고 협상에 응하라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1일자로 미국이 단행한 추가 관세에 보복 관세로 맞서고 다음 날 미국의 추가 관세를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한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이란이 핵합의 이행 수준을 줄이는 추가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다시 경고했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오늘 강요회의에서 유럽 측과 합의에 이를 것 같지 않다고 밝히고 핵활동을 확대하는 추가 계획을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이 언급한 유럽 측과의 합의란 프랑스와 영국, 독일 등 이란 핵합의 당사국들이 이란산 원유 구매를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미국이 탈퇴한 뒤 폐기 위기에 놓인 핵합의를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는 유럽 측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프랑스와 이란 정부가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이란은 이번 주를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협상의 쟁점은 150억 달러어치 원유 판매 보장입니다.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차관은 오늘 관영 매체 인터뷰에서 원유를 직접 사거나 연말까지 원유를 선구매하는 150억 달러 규모 신용장을 유럽 측에 촉구했다고 협상 내용을 밝히면서 프랑스와 이 안건을 논의했지만 견해 차가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강력한 허리케인 도리안이 카리브해 섬나라 바하마에 큰 피해를 입히고 미국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미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어제 성명을 통해 도리안의 세력이 2등급으로 약화됐지만 미국에 가까워지면서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를 몰고 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 남동부 지역 각 주당국은 비상대응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어제까지 플로리다주의 포트 로더데일, 팜비치, 올랜도 국제공항 등이 차례로 폐쇄된 데 이어 오늘 오후에는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찰스턴 국제공항이 운영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또 플로리다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소유 마라라고 리조트가 있는 팜비치 등 9개 카운티에 강제 대피령이 내렸습니다. 또한 사우스 캐롤라이나와 조지아주 정부도 해안 지역 카운티에 대피령을 발령했습니다. 이들 3개 주의 강제 대피 대상 인원은 20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VOA 저녁 뉴스 마감 뉴스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녁 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